혹시 책이 없으신 분은 주보 안쪽에 고백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조 정보가 맡은 과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들과 군주들과 정부 관리들을 임명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법과 규범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써 사람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이 선한 질서에 따라 행하여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부의 손에 칼을 주셨고 그것으로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억제와 보존이라는 그들의 과업은 공적 질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사역이 보호를 받는 일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만민이 그분께 종기를 드리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처한 형편이나 지위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공직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한 공직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제세례파를 비롯하여 반란을 선동하는 사람들 또 일반적으로 권위나 공직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공의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 재산의 공동소유 제도를 도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이룩하신 단정함을 혼자하게 만드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오늘은 세속 정부가 존재해야 될 당위성,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인들이 정부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36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제세례파가 취하는 입장입니다. 제세례파는 일반 세속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과격파 제세례파들은 세속 정부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세례파라 안에도 나누어진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리주의자 혹은 신령주의자라고 부르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자유는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왕이나 관원이나 법률이나 혹은 다른 어떤 규칙에 얽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통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 위에 어떤 권위자도 인정치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니 분리주의적 제세례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세속 정치 같은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온건한 편이었습니다. 더 과격한 분리자들이 과격한 제세례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에서 혹시 토마스 민저라는 사람을 읽어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요. 토마스 민저라고 하는 사람은 제세례파주의자였는데 1530년에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한시적으로 그것을 그 장소를 민스터라고 하는 이 독일의 한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제압을 당했지만 마치 이제 노비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시도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온 세상의 모든 이 제도와 질서는 다 성도들이 다 만들어야 된다. 다 성도들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악한 요소들을 다 뿌리째 뽑아내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지상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세례파주의자들 안에 호전적이고 또 과격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정치에 대한 반감이었다. 그들 모두는 다 정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세상에서 교회 순수성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목하에서 어떤 정치 질서에 대한 의무도 신자로서 수행하는 것을 그들은 꺼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류고,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루터가 택했던 방식, 영적 권력과 세속 권력을 대조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영적 권세와 그 다음에 세속적 권세 사이에 어떤 공동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여러분들이 터툴리안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철학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철학과 그 다음에 종교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영적 권세와 세속 권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우리 개혁파 교도들은 이 첫 번째 제세례파와 그 다음에 루터파와는 달리 국가와 정부는 인간성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생각했던 루터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부를 유익한 기관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4권 20장 3절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정부의 기능은 빵, 물, 태양, 그리고 공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그 명예로운 위치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없다고 하면 인간 사회는 짐승 같은 사회, 무정부의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다스리는 자를 두라 하셨으니 세속 정부에서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조에도 이런 개혁파 견해를 따라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을 임명하셨는가? 그 이유는 처음에 보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말했죠.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말하니까 정부는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장치로 주신 기관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읽어보시면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분은 세상이 법과 규범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 단순히 인간의 죄성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관으로 주신 것이 정부가 아니고 세상이 법과 규범으로 다스려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를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신 기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셨고 또 에덴 동산에도 실제로 정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억제나 억압이 아닙니다. 정치에는 억제와 억압만 있지 않죠? 의사결정도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의사를 따라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정치거든요. 이런 면에서 집단적인 의사결정, 또 공동생활을 위한 어떤 집단의 책임, 뭐 이런 것들도 정치행위라고 볼 때 에덴 동산에도 모종의 정치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정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정부라고 하는 어떤 기관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첫째는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악을 제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수의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계속 인구가 이렇게 불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무엇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정부라고 하는 기관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뒤에 드리다 보면 예배 시간에 언제 모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정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 같은 경우에도 때로 이번 주에 누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옮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행위가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 만약에 사람들이 불어났다면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도 정부, 기관은 없었지만 치리 행위, 다스리는 행위는 있었다는 것이고 또 모종의 어떤 권세와 질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장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천사장이 있었다는 말은 그 밑에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종의 어떤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5절 이하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가들이 다스린다.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권세자들이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통치행위 자체는 꼭 타락의 소산물,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는 장치로서만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선한 규범과 질서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타락하기 전에도 정부가 필요했다면, 정부는 필요 없다 할지라도 다스리는 행위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류가 많아지고 또 나라와 민족별로 그리고 지방별로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부는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왜 정부가 필요한가?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부나 또 정부 관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그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이나 보면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 반항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엄마를 부를 때 이 비속어로 부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도 이렇게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부르는데 그 말이 제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상당히 그 조속한 말로 엄마, 아빠를 묘사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이름도 그냥 마음대로 불러요. 문죄인, 뭐, 근혜, 뭐,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면 상당히 저는 불쾌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통치자인데 잘했든 못했든 적어도 이름을 불러주고 뭐 시 정도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름 막 부르고 이름을 패러디해가지고 온갖 그 유머들을 다 만들어내고 비하하는 말들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권위와 다스림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이 다스림과 그 다음에 통치행위가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를 경험했다고 하면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을 텐데 대개 우리 기성 세대들이 이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윽박 지르고 그냥 강압하고 의사결정 이런 거 없고 그냥 뭐 내가 하라면 하에 뭐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리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에 대한 반감이 이게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세워놓으신 정부의 권위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했다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게 낫지, 만약에 정부 자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짐승보다 못한 삶을 당연히 살지요. 버젓이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CCTV가 작동되어도 온갖 악한 범죄들이 다 발생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칼을 주셨다 그래요. 칼은 바로 공권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는가? 왜 개인이 무력을 사용하면 죄가 되는데 왜 정부가 무력을 사용하면 죄가 되지 않느냐? 왜 그것을 허용하셨는가? 그것은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억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기 위함인 것이죠. 만약에 선한 자를 격려하고 보호하지 않고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악을 제어하지 않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저 부정적이고 잘못된 일은 골라서 찾아서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보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공권력, 칼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기능은 단순히 악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작업만 하지 않고 적극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질서에 따라 어떤 일이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선한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를 진작하고 그 다음에 압제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정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조악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악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정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에도 정부가 있잖아요. 악한 저 나라에도. 북한이 아주 부조리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성들의 정절 개념은 뭐 정말 바닥이고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나마 악한 정보라도 있고 하니까 뭐 마약 이런 거 밀반이 못하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저 정도로 서 있지. 만약에 저 나라에 김정은 정권 같은 어떤 모종의 정부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왜 세워놓으셨는가? 인간의 죄성원에서 빚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악을 그래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워놓으셨고 그 정부에게 바로 강제력, 공권력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제와 보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여기 보니까 억제와 보존,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를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정부를 세워놓으셨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잘 보여주는가? 베드로전서 2장 14절, 로마서 13장 4절인데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관원들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관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법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칼을 맡겨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공권력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실행됩니까? 공권력이 제대로 실행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시위를 하다가 시위하는 사람이 폴리스 라인을 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보였습니까? 조금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개를 두드려 잡듯이 그렇게 곤봉으로 바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꼼짝 못합니다. 경찰한테 대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경찰이나 군인들, 특별히 여러분들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자리가 없으면 군인이 딱 타면 군인한테 다 이렇게 안내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정도로 공권력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권세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그런 마음도 물론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되어들면 저들이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냥 뭐 경찰도 그냥 끄집어 내려와가지고 막 조 패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후진국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를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정치에 대한 식상한 마음 또 정치에 대해서 너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아예 정치한다 그러면 그 말도 못 꺼내도록 하고 저희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저 정치 목사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과로밖이에요. 정치 목사. 노회총회 다니면서 정치는 안다. 뭐 그래서 신령한 목사 아니라고 할 때 그 정치 목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치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만약에 당회가 없고 치리회가 없고 권위자도 없고 다 제각각 자기 마음과 생각과 선입견을 따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나 세속정부 안에 다스린자를 세워놓은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치 행위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세속적인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좀 초래되는가 하면 정치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신앙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드물죠.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노예 해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정말 분투해서 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과업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정말 정치를 선에서 정치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분들이 있으면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맡겨놓아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정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이처럼 방종을 억제하고 선한 질서를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교회 사역이 보호를 받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분께 종기를 드리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또 어느 곳에든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직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 행해야 될 의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먼저 우리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된다. 저희 교회도 그 사회복지와 관계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심방을 하면서 제가 들어오면 고충들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마치 무슨 종처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대로 이게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왔다든지 무슨 산정이 제대로 잘못되다든지 그러면 그야말로 막 깽판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정말 그 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그런 말들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다스림에 순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잘 납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정부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일반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금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공세를 분명히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그 세무와 관계된 일들 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세금과 관련하면 많이 낼라 그래요, 작게 낼라 그래요. 우문이죠, 그죠? 적게 낼라 그러죠, 그죠? 무조건 그러니까 정당하게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직계 종사하는 분들이 왜 어렵고 힘드냐 하면. 정당하게 산출해서 내겠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그 일이 왜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소비자 측에 조금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사람을 못 살게 우는지요. 이런 일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수 민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 민다는 말을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반 현실에서 잘 적용하십시오. 남들이 안 내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잘 내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처럼 만약에 그 정당하게 안 내셨으면 오히려 찾아가서 당신이 빠뜨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내십시오.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직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단순히 다스림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5계명과 관계된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만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죠. 모든 권위의 대표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한테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없죠 여기? 어쨌든 형이나 누나나 손위 사람들한테도 공손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데 어제도 가족 카톡방에서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가 둘째가 이제 뭘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첫째가 그 시험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니까 뭐 알아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기분 나쁜 말일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카톡을 해가지고 형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권위에 대한 말투나 어조, 음절, 억양까지라도 잘 보고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막대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곧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그래서 권위와 다스림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꼭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더더욱 여기 이제 보면 또 어떤 이야기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이하를 잘 아시죠? 예. 권세 잡은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있었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다고 되게 짐작하는가 하면 네로로 짐작하거든요. 네로. 얼마나 악한 황제였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포로민들에게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했지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신앙생활은 국가의 평안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지만 이 두 기관은 서로에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당연히 국가도 발전하죠. 근데 교회가 쇠퇴하면요. 당연히 국가도 쇠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역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권위와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정당하게 다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또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또 교회가 평안하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도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시간 저희가 앞성한 신앙의 선배가 정리해 놓은 고백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정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잘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지보다 더 악한 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부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일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를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워놓으시고 또 그들에게 공권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세자들 앞에 복종하고 또한 신자의 아름다운 덕목을 이런 모습으로 잘 드러내어서 안한 무인격으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모든 권세와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고 일반 세속법과 질서에 잘 순응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도구와 통로로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